잠언 2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나 하나님 뜻을 아는 가운데에서 늘 나의 뜻은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그 뜻에 붙들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일을 증언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이제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모세 뭐 등등의 수많은 이제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려고 그렇게 사람들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또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은 주인공을 위한 조연 역할로 부름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조연인 인간 중심으로 가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항상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점을 분명히 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주객전도라고 인간이 성경 중심에 자꾸 있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신다. 그것도 조연이 주인공에게 날 위해 연기하라. 결국 그런 꼴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답답함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인간이 조연이라는 거. 이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해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조연이 주인공을 착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일하지 답답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불만도 사라지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12절도 보면 그런 의미거든요. 12절 봐보십시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으로 다가옵니까? 여기서 이제 의로운 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실 분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악인의 집을 감찰을 하신단 말입니다.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면 결과는 이제 뻔해요. 악인의 집에 의인도 함께 있을 리가 없거든요. 악인의 집, 그것은 의인도 함께한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인들만 있어요. 그러면 그 악인들을 환란에 던져버린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악인들을 환란에 던지신다고 하는 건 결국은 심판의 의미로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한라인 던져 심판해 버린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 그걸로 끝난단 말입니다. 거기 아니면은 환난에 던져지는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의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것은. 그건 불교고 그건 불교 경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인간을 위한 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악인의 집을 감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악인의 집에 구원받을 의인도 있어서 누가 의인인가? 그 의인을 찾기 위해서 감찰하신다. 뭐 그러면 말은 어쨌든 되겠죠. 감찰을 해서 악인의 집에 있는 의인을 구별하시고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만 심판해. 그런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의 집에는 악인만 있어. 그런데 왜 감찰하시지? 뻔한 악인만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이 성경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경을 자꾸 인간을 위한 것으로 볼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바로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는 환란에 던진다고 하는 것을 심판하고 벌 주시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인을 던진다고 하니까 악인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환란에 던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환란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해요. 시편 46편을 가보십시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이 구절 얘기했지만 성경에 이런 의미의 내용들이 많아요. 환란에서 구원하시고 환란이 도움 주시고 이런 내용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환란 중에 있어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환란 중에 있어야만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만난다. 또 환난 중에 있는 자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반대로 환난 중에 있지 않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건 뭐 원할 겁니다. 나 만나보고 싶어. 그런 생각 가질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환난 자체에서 환난 뛰어들어간다?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환란은 싫다. 그게 우리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란 상관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만난다. 그렇게 편히 생각해 버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야. 내가 성경 보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야. 환란과 관계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고 하나님 만난다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떤 형상이 있게 되어지는가 이건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성경 한 구절 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바울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단 말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서 받는다 그 뜻이에요.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가 있는 것이지 내가 편한데 위로가 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위로가 있으려면 필히 환난 중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바울은 자기가 받는 위로를 자기 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을 환난 중에 있게 했다 그거예요. 바울을 환난에 던져 넣어서 그 바울에게 위로가 있게 해서 그 바울의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환난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한다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난 위로고도 있고 환난 도움 만나고 그런데 그 환난 심판을 받게 할 던진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자, 악인의 집은 악인의 가문 그 뜻입니다. 악인의 가문이에요. 한마디로 말 인간의 가문이에요. 인간의 가문이 악인의 집이에요. 이건 아담의 가문이기도 해요. 아담의 집이 악인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은 악인의 집에 해당해요. 악인의 집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면 그 집에 속한 어떤 누구도 나는 의롭다 그렇게 나설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나설 수 없다는 얘기죠.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내어놓고 나올 사람은 없다.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악인의 집에서 누구를 환난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환난 던지니까 이런 불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불평이 없는 자가 누구냐면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는 앞에서 내가 의로 나올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늘 엉뚱 흘러갑니다. 내가 악인까지는 아닌데 자꾸 그렇게 자기를 좀 부드럽게 보려고 그래요. 악인까지는 아니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악인이 받아야 되는 것 생각한 환난이 나에게 주어지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환난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나에게는 이 환난이 주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떤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고는 싶어 근데 환난은 싫어. 위로 받고는 싶어 근데 환난은 싫어. 그게 모든 인간의 본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를 악인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자기가 환난 중에 있게 되어진 것을 당연히 하나님 일로 받아들일 거 아니냐 말입니다. 비록 환난 싫다 할지라도 나를 환난에 던져 넣으신 것을 하나님 부당한 일로 여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난 악인이니까.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니까 환난 그것도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지를 못하죠. 왜? 그런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는. 환난이 마땅하니까 그 환난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 있는 사람에게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환난 중 있어야 되고 환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환난에 던지신 건 심판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환난에 던지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왜 환난에 던지시는가?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 고난 주시는가? 이렇게 무리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환난에 던져서 하나님께 사신 일이 있다.
권한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 하나님 일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 중심으로 성경 안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늘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는데 환란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 일하신 분이 되는 것이고 인간을 위해 일한 예수님은 성경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그냥 조연이에요. 그냥 엑스트라로 예수님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위해 존재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드라마에서 엑스트라 내의 것은 없는 것이죠. 엑스트라의 것은 없어요. 그 조연은 그냥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넘어지라면 넘어지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냥. 그런 조연 얼굴이 뭐 TV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건 드라마에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악인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주인공 역할약상 그것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연이 자기 얼굴 나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죽으면서도 뭐 얼굴 두고 멋있게 죽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건 드라마에 쫓겨나겠죠.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로 모이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이루신 피로 이루신 그 피의 활약상, 예수님의 그 활약상, 그 피의 일을 증언한 그 일의 도구로 우리를 조연, 엑스트라로 부르신 것이에요.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거, 중요하고 중심에 계신 것은 예수님이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전마다 내가 부각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여기에 관심을 이제 두게 되어지면은 그건 처음부터 교회가 예수께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서 예수께 칭찬 듣겠다고 나오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그 용납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뜻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자꾸 인간 상식선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니까 세상에 좋은 일을 내야 되고 구제하고 전도에 힘쓰야 돼. 이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머리에서는 인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 정체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에는 뭐 전도 잘해가지고 부흥시키고 이웃 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뜻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사신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의 피. 교회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걸 모르지를 않습니다. 인정하는데 근데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지를 않아요. 교회를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시선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는 거 이것이 아니고 자꾸 교회가 목적이 돼요. 그래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 성경 악인이라고 하는 말 누구를 악인이라고 하는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악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을 자꾸 우리가 아는 악함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아마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은 전부 다 자기를 악인이 아니냐 빠져나갈 겁니다. 교인들의 악인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큰 범죄. 나는 악인이 아니야. 다시 또 말씀드린다면 악인이 있고 악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악인이 아닌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악인이 아니면 남는 의인이죠. 의인으로 불러야 돼요.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요, 악인이 아니면 의인이에요. 의인은 죄를 짓는데 의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는 없어야 되고 오직 의만 있는 그게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어요. 그럼 모두가 다 악인이다. 그 결론인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악인이라면, 악인이라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악으로 보시는 거, 그게 악인인데 하나님이 악으로 보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늘 내 것이 있는 사람이, 내 것이 있고 자기를 위해 사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통해 든 악이에요. 그것이 죽었다고 말할 정도 악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됨으로써 모든 인간이 아담에게 속한 자, 악인으로 드러난 거죠. 내 것이 있다고 하는 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 걸 위해 살아가는 거기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악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사탄 충동이란 말입니다. 늘 내 것을 위해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건강하게 편히 잘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죠. 근데 그게 악인으로 악하게 사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 악인 된 우리를 환난에 던져버리신다. 그래 던져놓고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만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위로를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난에 던지시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환난에 던져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환난 중에 던져져야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성경 보게 되어지면 나 같은 자로 환난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 이렇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찬송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환난 건지시는 걸 찾는 찬송하는 것이지. 그러니 늘 뭔가 잘못된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적을 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수정하고 바른 길 있게 하는 이게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 그 성경을 자꾸 내 인간 중심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답이 없어요. 환난 중에 던지신 하는 찬송이라 이게 무슨 찬송이 되겠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잠언서 11장 8절 보시면은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간다. 자,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 그들이 의인이라면은 그 의인이 스스로 구원 얻겠다고 환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의인이. 그런 인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 얻으려고 환난 들어가는 그런 인간 없어요. 하나님이 던져 넣으시는 겁니다. 환난 속으로. 인간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원한 길이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구원 받지 못한 악인은 환난 관계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달라요. 본문 12절에서는 악인을 환난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11장 8절에서는 악인은 자기 길을 간다. 환난 관계없이 자기 길을 가요. 결국은 악인으로 환난에 던진 바는 그들이 환난서 의인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을 환난 던져 넣었는데 그 환난 속에 악인이 의인으로 역임받고 나온다면 구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악인은 오로지 끝까지 내가 원한 내 길만 가는 겁니다. 환난도 없고 내 편함만 있는 그 길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악인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길로 가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악의 특성이 구분받지 못한 자의 특성이 늘 자기 길만 가려고 해요. 내 길만. 그게 악의 특성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이 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인간 중에 하나님이 환란에 던져넣는 인간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게 하려고 환란 집어넣어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환란에 던지신다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 환경, 형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환란 받으신 걸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환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란은 무시받고 조롱하기 다 환란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예수님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보다 뭔가 낮은 그런 모습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러러 볼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약자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환란 이유란 말입니다. 약자라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조롱하는 길로 가신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환란이 뭐냐? 환란은요, 쉽게 말하면 가진 것이 없는 존재하는 게 환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돈 없고 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힘을 힘으로 여기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약자예요. 자, 하나님은 성도를 힘 있는 자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울한 자로 뭔가 믿음도 막 강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막 우를 보는 그런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힘이 있는 것을 하나님 복으로 간주하고 높인단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걸 복받았다 높인단 말이죠. 잘 못 되는 것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조롱받아야죠. 그 믿음이.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약자는 믿음이 없어. 문제가 있어. 무시를 받고 책망을 받고 그런 거. 그게 욥이었지 않습니까? 욥이 재앙받았을 때 욥의 친구로부터. 그 욥의 믿음이 조롱받고 무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상은 눈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복으로 간주를 하고 가진 것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약자로 아무것도 없는 약자로 내놓고 약자로 던졌다. 이걸 환란에 던지신 것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환경 형편이 아니고. 성도 허처럼 환란에 던져지게 되어지면은요, 나도 힘을 주세요. 나 무시하시지, 나도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된 힘을 소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힘은 힘이 아닙니다. 참된 힘이 뭡니까? 그 힘을 소망하게 돼요. 그 힘이 뭐냐면은, 악인된 나를 천국에 끌어 들어가는 것. 그 능력이 참된 힘이라는 얘기죠. 악인된 나를 천국에 집어넣는 능력, 그 힘.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힘 달라고 찾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천국에 집어넣는 그 능력, 그 힘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그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의 힘만 믿게 해달라. 그렇게 나올 게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피난처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내 길을 의롭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찾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그런 우리를 환란에 던져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알고 있던 내 길,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었다, 거짓된 것이었다, 이걸 알아채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의 도움이라는 것도 뭐 돈 주고 해가 잘 살게 하고 그 도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때를 들어가도 돕는 게 도움이죠, 그것이. 그러니 하나님 도움도 환란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길, 이게 길이 아니다. 그걸 환란에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어제 그것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로 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의인 여기신단 말입니다.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만 있으니까 의인 이렇게 간주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 중에 받는 위로가 뭔가 하면은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어떤 그런 뭐 위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 믿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걸 아는 게 위로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 환난 이기는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을 원하지를 않아. 그걸 아는 게 위로죠.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내 능력을 구하지를 아니한다 이걸 아는 게 위로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어떤 선함 내 의를 원한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죠. 그것은요 그건 완전 절망이에요. 우리 내놓고 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절망이 돼버리죠. 근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야야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위로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는요 그냥 딴 거 없어요. 약자임을 알고 약자로 있으면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그걸 못하죠 사람들이. 약자라고 하는 건 믿음이 또 여기 자꾸 조롱받고 여길 것이 여긴 받을 거니까 약자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 약함 왜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 약함 가운데 위로가 있고 하나님 도움을 알고 그러니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 그 말이죠. 그런 약함의 의미를 모르면 약함이 자랑이 안 돼요. 늘 힘을 달라 힘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면요 하나같이 사람들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기를 원한다 그걸 기뻐한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돼 이렇게 나오죠. 그게 위로를 모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약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거, 문제 있는 거, 믿음 없는 거 이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가난한 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 뜻이게 되겠죠.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는데 귀를 막고 도와주지 않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은 척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이 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도와줘야 된다면 그게 믿음이라면은 몇 명까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기까지 도와준다면은 그러면 그걸로 구원이 되겠습니까? 내 걸 다 퍼서 도와줬어요. 그래도 구원이 안 되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없다 그 뜻이에요.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약자로 서본 적이 없다 그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돈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돈도 내 믿음도 내가 행한 것도 그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다 쫓겨날 헛된 것이야. 그렇게 알게 된 그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들이.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달라 하겠습니까? 믿음 달라 하겠습니까? 그게 성도인데 성도가 부르짖을 때 돈 달라 아니 믿음 달라 그렇게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은 그냥 궁휼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할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는 궁휼밖에 없죠. 그것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는 가난한 사람 소리에 길을 막는 그 사람은 궁휼을 몰라요. 그 사람 결국은. 궁휼을 모르는 그 사람이 부르짖는다? 뭘 부르짖겠어요? 궁휼을 구하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가치있게 높일 수 있는 그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궁휼을 모르니까.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든가 뭐 돈 달라든가 뭐 자식을 잘 되게 달라든가 자꾸 내게 유리한 걸 가지고 부르짖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게 궁휼을 알지 못한 자의 기도예요.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 야고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궁휼 없는 심판. 그 말이 있습니다. 궁휼을 구하지 아니한 자의 궁휼 없는 심판이 있다. 결국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한 자는 궁휼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을 것은 궁휼 없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또 14절 봐보십시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이 은밀한 선물이 노를 쉬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쉬게 한다. 진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선물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쉬게 할 정도의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은밀하다. 은밀하다는 건 비밀스럽다는 것인데 은밀한 선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한 선물의 뜻입니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한 선물이에요. 다만 누가 그 선물을 아는가 하면은 그 선물을 받은 자만 알아요. 그게 은밀한 선물이에요.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선물 받은 자만 아는 선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노를 쉰다. 그게 아니고요. 그건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에게 은밀하게 준 선물, 그 선물이 하나님의 노를 쉬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물이 있는 사람인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인데, 그 성은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어도, 그 은밀한 선물, 그 선물로 하나님의 노를 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준 은밀한 선물 덕분이지, 성도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밀한 선물을 받은 자로 존재하면 돼요. 그냥 받은 자로 존재하면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그 성도 하나님 노가 쉬는 자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전부 다. 가만히 있다는 걸 자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고 찾는 건 그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내어놓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걸 그대로 속에 품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선물 받았다 이렇게 나온 게 뭐겠어요? 선물 받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나 선물 받았어. 이것은 선물 받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인가요? 6장에서 7장인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게 사람 이것을 이제 구제할 때에는 선한 일을 남에게 알리지 말고 모르게 이제 그렇게들 자꾸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은 이제 구제를 은밀하게 해서 이렇게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구제를 한 자기 가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했어. 내가 믿음 있구나. 그게 전부 자기 가치 두는 것이란 말입니다. 뭔가 해도 그 한 자기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뭘 한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자가 못 되니까 안 되니까 전도를 하고 성경 뭘 하든지 간에 그 한 것이 인간이 가치 있게 드러나지를 못해요. 그래 자기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 세상이 이제 선행으로 높이는 것이고 구제함 한 만큼 내가 믿음이 있고 선을 행한 자로 이제 그렇게 자꾸 인정받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구제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인데 성경은 구제로 자기를 너를 확인하라 그 뜻이거든요. 너를 확인해. 그게 뭐냐면 가진 것이 딸지라도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휼이 나를 구원한다.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구제란 말입니다. 구제를 가난한 자를 향해 할 때에 구제하면서 너도 가난한 자임을 아느냐 그거예요. 그게 구제예요. 그래서 은밀한 구제라는 것은 구제를 통해서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너를 확인하라. 그게 은밀한 구제를 하는 것이 너를 보라는 것이. 은밀한 선물의 의미도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라 그 뜻입니다. 나를 보게 하고 나를 확인시키기 위한 선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죽어야 될 자가 나라는 것 그걸 확인하게 하시고 이걸 잊지 않게 하는 의미의 선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선물은 나의 나됨을 알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품 안에 뇌물이 뭐냐? 뇌물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에게 나 잘 봐달라 내놓는 것이죠. 뇌물이 성도에게 신자에게 뇌물 사람에게 뇌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 좀 잘 봐달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나 잘 봐주세요 이렇게 내놓는 게 뇌물이에요. 그런데 그 뇌물이 품 안에 있어요. 뇌물이 뇌물 역할을 하려면 품 안에 밖에 나와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내게 속임을 쓰면 안 돼요. 내놔야 돼요. 그게 뇌물이죠. 그 뇌물의 그 이제 가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뇌물이 품 안에만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잘 봐줬으면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은밀한 선물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받았어요. 그게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은밀한 선물이 나에게 드러내는 것은 내가 그 선물을 받을 가치 있는 자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 선물이 내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날 잘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내놔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내게 돌리는 생각은 못하죠. 왜냐하면 나는 그를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잘 봐줄 만한 인간이 못 돼.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게 선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은밀한 선물이 있는 뇌물도 품 안에 그냥 있어요, 그냥. 내놓지를 못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자, 또 15절 봐보십시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 정의를 행할 자가 못 돼요. 따라서 정의를 행하는 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만 정의를 행하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의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자,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다른 길에 있게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의는,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 벌 주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간 자기 가치,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하는 정의예요. 자, 모든 인간이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죄인됨이 드러나면서, 내가 악하다 이게 드러나면서 내가 붙든 내 가치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죄인으로만 드러나요, 모든 인간이. 그게 하나님이 행한 정의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이걸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요구할 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유산 달라.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이 그때 그것으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요구할 자격이 있어. 주세요. 난 그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유산 받아가지고 떠나서 이제 낭비해버리고 다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고 돼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운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굶어 죽을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둘째 아들이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들로 분리는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한도를 봐달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아버지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이제 베푼단 말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냥 기쁜 것밖에 없어요. 그 아들, 둘째 아들 결국 뭔가 하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들로 불려질 자격도 없는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품꾼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리 여겼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 책망도 없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내본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둘째 아들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야, 집이 돌아왔어. 그 즐거움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게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즐거움이 돼요. 그게 의인의 즐거움이에요. 그럼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에 난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는 자다. 자기 자기까지 잃어버린 자예요. 모든 가치까지. 품꾼으로 써줘도 나는 감지덕지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 그게 의인이란 말입니다. 내 것이 남는 게 없어야 돼. 의인은요. 그때 그 의인의 즐거움은 비로소 알게 된 아버지의 사랑이죠. 나 같은 자를 책망치 않고 받으시고 잔치를 베풀어준, 아 이게 아버지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즐거움이 의인의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은요,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 왔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날 위해서 뭐 잔치를 벌었습니까? 뭐랬습니까? 그게 불평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이건 안중에 없는 건 관심도 아니에요. 큰아들은. 왜 나에게 해주지도 않는 것을 재산 날려버린 아들이 해줍니까? 그게 불평이 있죠. 돌아온 아들보다 내가 더 아버지를 위해 한 일이 많고, 그럼 내게 더 상을 주고 나를 위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줘야 되는데 왜 둘째 아들입니까? 잃어버린 그런 거.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게 큰아들에게는 멸망의 이유가 돼요. 폐망의 이유가 돼요. 아버지 사랑을 모른다는 것. 결국에는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저 죽을 신세가 된 탕자의 경험. 그 경험이 없으면은 아버지의 사랑 알 수 없고 구원 의미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큰아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게 결국에는 내 힘으로 믿음 사회복에다 설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죠. 그게 죄인의 폐망이에요. 늘 아버지를 위해 한 일, 자기 일만 생각하면서 왜 난 안 해줍니까? 불평. 그게 죄인의 불평이죠. 여러분 그 탕자를요, 탕자의 길로 던진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될 걸 알고 아버지가 준단 말이에요. 야, 너 가면 안 돼. 말리는 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란 던지는 것 똑같은 이 취지예요. 던져 넣는 거예요. 왜 던지신가 하면은 아들 자격이 없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그런 자기든 안목. 난 아들 자격이 없어. 그런 안목이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아는 아들. 그 아들을 원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 즐거워 믿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고 사랑 높이겠죠. 자기가 아니라. 그게 성도죠. 그러니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 던져놓고 아무것도 없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의인의 선물을 알고, 은밀한 선물을 알고 그 선물로 감사하는 그런 백성 만들기 위해서 던져넣으신 환란에, 그게 아버지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자꾸 내 일에 관심 두는 사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큰 아들처럼, 아니 난 잘했는데, 난 아버지를 위해서 믿는다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런 사고방식 있는 사람은 아버지 일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 환란에 던져 넣어서 은밀한 선물로 의인으로 불러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고 이런 길로 가게 하는 덕을 두고 16절을 말한 대로 명철의 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명철의 길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환란에 던져 넣으신 것도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한 속에서 내가 믿음이라 여겼던 모든 것도 잃어버려야 됩니다. 이건 착한 거, 이건 의로, 이건 좋은 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렇게 여겼던 모든 걸 잃어버려야 돼요. 이건 성도의 일이고 이건 뭐이고 그건 다 잃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하나로 남아있으면은 내가 이걸 있으니까 이걸 했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아닐까, 믿음 있지 않을까 자꾸 나를 자꾸 붙들려 그래요. 그게 큰아들이에요. 다 잃어버려야 돼요. 다 잃어버리라고 환란에 던져 넣으신단 말입니다. 약자로, 가난자로 서라고, 나오라고. 그래야만이 네가 부르지, 나를 부르실 때에 오로지 긍휼만 원하고 그걸만 바라고 부르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난 하나님 믿는 신자라고 할 수도 없고 지옥 보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심정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은 없구나. 나를 부자되게 하는 그런 사랑도 사랑이 안 주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바로 그 사랑이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없으면 자꾸 내 것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걸 내어놓고 이걸 받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게 교회가 말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게 큰아들 모습이고 내 걸 주장하는 거. 그래 나오는 건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불평이 나오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한편 강도를 낙원 있게 한다? 이것도 사람 불평이에요, 사람들은. 소위 믿음 사람들은. 그러면 자꾸 차별 들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있는 건 폐망이다. 이게 오늘 본 내용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모릅니다. 우리는요. 애당초 사랑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다고 해봐야 나를 위한 사랑이 전부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주제 넘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 살겠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밀한 선물이 주어졌다.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은밀한 선물이 노를 쉬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있게 한 것 때문에 성도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살면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일은 예수님 이루었어요. 완성했으니 우리는 그냥 그 예수 완성을 속에 품고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뇌물 내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 내 것으로 알았던 거, 이 정도면 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알았던 거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채워지고 그것만 높고 자랑하는 그 성도로 살아라.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가 내 것으로 여겼던 것들, 내가 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오직 그거 채워지는 성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 즐거움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